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 세상적인 견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죠. 그럼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이 아닌 것, 신앙적인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버릴 때 그들은 우리가 어떤 면을 보고 그들을 세상적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 조금 뭐 이렇게 낮춰보는 듯하고 경멸적으로 말하는 저들은 세상적이야, 저 사람들은 뭐 세상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생각하건 무슨 일을 결정하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는 또 결정하는 방식 때문이죠. 하나님이라는 상수를 배제하고 늘 변수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상수로 여기겠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걸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빠뜨리거나 때로 무시하거나 때로는 거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를, 그분을 늘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가장 중요한 결정에 이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환경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은 늘 무풍지대를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풍랑을 만나요. 바다 항해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엄청난 파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파도 앞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야, 이제 죽었구나. 또 한 사람은 이 파도는 반드시 지나갈 거야. 파도를 겪는 건 똑같아요. 그냥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란 말이죠. 그럼 인생이라는 항해는 다르냐고요. 다 인생도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어쨌건 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뭐 배를 타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위기는 똑같이 와요. 그게 IMF 위기든지 뭐 전쟁이라는 위기든지 무슨 뭐 어떤 위기든지 꼭 같이 오는데 바라보는 관점만 다를 뿐이란 말이죠. 왜 관점이 달라졌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같은 위기 앞에서 불안하지 않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배가 빠지면 뭐 한 바다에서 빠지면 배는 뭐 침몰하면 다 죽겠죠. 그러나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은 죽기 전에 이미 뭐 죽은 상태로 죽어 있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하던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살 거냐.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우리는 뭐 이쪽 지명을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뭐 아무리 뭐 지도를 들여다본들 이 지명이 정확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싸움이 닥치거나 위기가 올 때는 절대로 이런 진영을 갖추거나 이런 곳에서 장막을 쳐서는 안 되는 곳인데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뭐가 추격을 하거나 하면 바로 바다인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바다 앞쪽에다가 그리고 믹돌이라는 건 그 당시에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인데 거기 군대가 있는 곳인데 군대와 바다 사이에 장막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알스본이라는 건 바알을 섬기는 그런 곳이겠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렇게 도저히 해서 안 될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린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다 앞에 진을 치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 앞에 놓였을 때 이게 하나님의 결정인지 나의 결정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내가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 내가 사는 방향으로 늘 결정하려는 본능적인 욕구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자, 여기 쭉 보면은 지금 바로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마음이 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를 이르는 성경적 표현 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얘들 사흘 동안 가서 뭐 제사 지내고 온다든지 다 도망간 거 아니야. 제물로 가져간다고 양하고 소 가져가더니 이게 아예 그냥 아예 떠나버린 거 아니야 하는 소식이 전해져서 어쨌건 그들이 떠날 때는 우리가 완전히 안 돌아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떠났는데 이들이 안 돌아올 뿐만 아니라 무슨 뭐 그 이 믹돌에 있는 척후병들을 통해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아예 그냥 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다 잡아와야 된다. 어떻게 노예들을 다 풀어주냐. 나라가 거덜나지.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뭐 병거 600성이니까 뭐 굉장히 준비를 그 나름대로 강력한 군대를 편성해서 가는 거죠. 뭐 거의 뭐 사단 병력이 이제 출동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걸 보면 지금 정말 안 변한 사람들이 다 이게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 안 변한 사람 두 부류를 건너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은 모세 홀로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만이 중보자적인 역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보자라는 건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자, 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면 늘 중간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는 일단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종교적 틀에서 갇혀있는 사람들,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굳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믿음이 없음이 드러납니까? 위기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애굽 백성들은 왜 안 변합니까? 손해 앞에서 반드시 본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서로 이익이 날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는 게 세상이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본성을 드러내는 게 종교인들의 원래 실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졌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교 잘한다고 무슨 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아니, 애굽 백성들은 저 백성들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빨리 내쫓읍시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곰곰 생각해보면 손해가 너무 막심해. 견딜 수 없는 손해 앞에서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절대로 안 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변한 줄 알았는데 위기만 오면 안 변한 본성이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해 앞에서는 반드시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들어간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들과 같고, 하나도 안 변한 사람들이고, 자기도 천국에 안 가고 천국 들어갔다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불변, 또 혹은 태도 표변, 이걸 우리가 이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왜 교회에서 왜 싸워요? 모여서?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위기가 닥치면 한순간에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이라는 것, 특별히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클라이맥스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블레셋 길이 아니더라도 육지로 인도할 수 있는데 바다 곁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이고, 장막을 쳤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이건 이제 도가니든 쥐다, 하고 군대를 편성해서 따라오는 것이고, 이제 군대가 나타나자마자 이들은 믿음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야, 우리를 애굽에는 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냐? 우리가 뭐라 그랬냐?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러지 않았냐?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여기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아, 말이야 맞는 얘기죠. 뭐 개똥밭에 굴러도 뭐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게 낫다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신앙이란 뭡니까? 첫째는 보이는 위기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위기 앞에서, 위기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편을 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죽기를 결심하지 않고는 신앙의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호사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빠져 죽을 바다를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 예배까지 와서 아침 설교까지 듣는 게 대단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도 큰 위기 앞에 닥치면 뭐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고 사시나무 떨들 수도 있지만,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태산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뭐 안 되면 죽지 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일곱 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던져질 터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에스더가 뭐 사흘간 절대 금식을 하고 이제 뭐 왕 앞에 가면 죽는데, 왕 앞에 가서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은 죽음을 맞을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더니 아, 그 왕이 마음이 바뀌더라. 이걸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선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한번 건너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애굽은 홍해 다 빠져 죽어봐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건너야죠, 뭐. 건너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홍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면 죽겠구나.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걸 경험케 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인지도 모르죠. 왜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조금 믿었다가 혼자 살면 혼자 살지 뭐.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코나로 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무슨 싸움이 됩니까? 가축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이 돼요?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것밖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뒤에는 바다요. 앞은 이 애굽의 군대요. 무슨 길이? 진퇴양난 말고는 무슨 말이, 뭐 표현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모세 하나 한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의 그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 사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애굽의 군대가 뭐 전차를 앞세우고 오는 건데 무슨 뭐 살 길이 있어요. 뒤는 보니까 바다고 앞에는 그야말로 군대가 오고 있는데 훈련받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책이 있냐고요. 그때 아무 대책이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일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자는 거죠. 뭐.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서 있어야 될 때.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더 혼란스러워요. 완전히 그냥 대혼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배가 풍랑이 있는 때는 배가 그냥 정말 완전히 뭐, 롤링, 피칭 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럴 때 옆에 있는 거 꼭 잡고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쏠려가면은 배가 쏠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쏠리면은 배가 그냥 쉽게 전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수록 제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배가 침몰하거나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뭡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시혜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능력이 있으면 구원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철저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말은 쉽고 읽기는 쉽고 설교하기도 쉽지만은 이런 상황에 내던지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대. 우리는 가만히 있으래. 적은 오고 있는데. 참 머리가 돌지경하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뭐 그냥 파산을 겪어야 하고 그냥 죽음을 맞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도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실제로 아무 소망의 끈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약속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지를 치라 했으면 치는 거고 그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뭐 주식을 사라 그랬으면 사세요. 비트코인을 해라. 그런 말을 들었으면 하세요. 그런 말이 없으면 잠잠히 좀 기다려보란 말이에요. 잠잠히 기다려라. 그게 사람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건 오늘 우리는 이런 기로에 날마다 서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로는 점점 더 주기가 짧아질 것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파도의 크기는 더 커지겠죠.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못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만 들여도 삽니다. 숨이 쉬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대신하여 싸우리니 잠잠히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응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 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뭐가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각자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소서. 새 길을 내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분노같이 솟아오르고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그냥 멈추고 싶고 돌아서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잠잠히 대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저 대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깃발 여호와 니시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또한 내가 모든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